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군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출발 정보 타임 프로 담당 박민걸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에 이어 무기 장비 백과 전서와 전쟁의 재구성 등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22일 공군 모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새 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새 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관철하며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타승 능력을 제고해 우수한 성적으로 세종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감숙 주둔 부대 부사급 이상 간부와 团급 단위 주관들을 친절히 접견하고 이들과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작전 지휘센터 내에서 장병들은 긴장하고 질서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곳을 찾아 당직 일꾼들을 위문하고 관련 소개를 청취하였으며 전투준비 당직과 훈련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지의 사업 표보를 청취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세종국 창건 70주년의 즈음에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주제 교양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기량 등 지도 간부들이 관련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8월 17일 12시 11분 우리나라 주천 위성 발사센터에서 첨룡 1호 운반 로켓으로 한 대의 로켓 3개 위성 동시 발사 방식으로 천승 1호 01성과 성시대 5 위성, 천계 2호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위성들은 모두 예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첫 발사에 성공한 첨룡 1호는 우리나라 운반 로켓 가족 가운데서 최연소 새 성원으로 우리나라 고체 로켓 중 체적이 가장 작고 중량이 가장 가벼운 반면 운반 효과성은 아주 큰 로켓입니다. 첨룡 1호는 가성비가 높고 신뢰성이 높으며 리행도가 높고 발사 속도가 빠른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첨룡 1호는 발사 개항 리행 주기를 단축시켰습니다.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이면 발사 계약을 리행할 수 있는 첨룡 1호는 기타 로켓의 개항 리행 주기보다 아주 짧습니다. 이 밖에도 발사 준비 과정이 최적화된 첨룡 1호는 발사장이 운반된 후 24시간 내에 쾌속 발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매체가 17일 미국과 한국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합동 군사 연습은 조미 지도자 회담 중에 관련 언약이 위배되며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 예비 훈련이라고 규탄하며 이로 인해 조선은 어쩔 수 없이 강경한 반격 조치를 취해 자국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 주황 통신사는 17일 글을 발표해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조미 지도자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회동에서 이미 약속한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한 합동군사연습은 6.12 조미 공동성명에 대한 무시이고 도발이며 조선을 상대로 한 전쟁 예비 훈련으로 그 침략 성격은 덮어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18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계속 미국과 담판하길 바란다고 표하고 이와 동시에 담판 여부를 두고 꼼수를 쓰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미국 정부가 올해 2월 중거리 핵전력 조약 진척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하였지만 8월 미국이 이 조약에서 공식 퇴출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계속 대화를 나눌 것을 미국 측에 건의했다고 표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관련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팀이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17일 저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서부에서 발생한 자살성 폭탄 습격 사건을 규탄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날 한창 결혼식이 진행되던 카불 서부의 한 내식장에서 자살성 습격 사건이 발생해 6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슬람국 극단 조직이 이번 사건을 획책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선택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선택은 하고 싶어도 세상처럼 선택할 수 없기에 소중하단다. 우리 멈추 사랑을 가르치신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기에 소중하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저런 선택은 원치 않아도 인생처럼 선택해야 하기에 소중하단다. 인생길 끝까지 잡고 가야 하는 당신과 난 선택해야 했기에 소중하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나름을 선택해야 하기에 더 소중하단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밀어 갈 길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기 더 소중하단다 더 소중하단다
오늘의 무기장비 백과 전서 코너에서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장거리 전폭기인 수호이 3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호이 3사가 개발되기 전 역사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975년부터 많은 기대 속에 배치가 이루어진 소련의 수호이 2사 전폭기는 이전에 같은 임무를 수행하던 수호이 2형, 수호이 2보다 성능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크기와 구조 때문에 개발 당시부터 복사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을 만큼 미국의 F-111을 의식했음에도 최고 속도,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 등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F-111도 미 공군을 실망시켰지만 소련은 그런 사정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1980년대 중반 수호이 설계국의 수호이 2사를 대체할 새로운 전폭기의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수호이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제 막 양산이 시작된 수호이 27 전투기를 바탕으로 신력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수호이 27은 소련의 기존 전술 작전기들과 달리 넉넉하게 설계돼 확장이 쉬웠습니다. 이미 F-152와 유사한 다목적기인 수호이 3형을 개발 중이었지만 신에게는 이와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거리 폭격과 관련한 성능이 향상돼야 하고 수호이 2사의 결정적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공대공 전투 능력도 갖춰야 했습니다. 수호이는 수호이 27 연구 당시에 실험용으로 사용했던 T-10V 프로토타입 42번 기체를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실험기는 공군뿐 아니라 지상기지를 기반으로 운영할 장거리 해상 초계기가 필요했던 해군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후 수호이 3사 전폭기는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네, 1990년 4월 13일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이 해체되는 격변이 닥치자 이후의 진행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끊기다시피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설령 개발을 완료해도 양산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개발은커녕 당장 생존이 급했던 수호이는 자력 갱생에 나서면서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각종 에어쇼의 실험기를 적극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끝에 개발을 완료한 시제기가 각종 실험에 통과하자 1996년 러시아 공군은 수호이 3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초도 도입 물량으로 12기를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양산은 전면 중단됐고 2005년까지 모든 수호이 2사를 수호이 3사로 교체하려던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하다못해 기존 수호이 2사를 개량해서 사용할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어느 정도 러시아 경제가 회복한 2004년에 저류 생산에 나서면서 재개됐으나 본격 양산은 2008년에서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차례의 중단 등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실질적으로 2014년에 이르러 실전에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초 구성부터 30년 가까이 걸린 셈인데 계획만 세워놓고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군형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수호이 3사 전폭기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수호이 27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수호이 30, 수호이 33, 수호이 35 같은 후속작들을 흔히 나토에서 부여한 식별 코드를 따라 블랭크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가나드의 유무, 테일 붐의 길이처럼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차이 정도를 제외하면 외형으로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호의 3사는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기체 모양에서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장세기 동안 장거리를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종석이 2인승이지만 수호의 3형과 달리 좌석 배치가 병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의 2사, F-111, A-6 등도 채택하고 있어서 낯선 방식은 아니나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도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큽니다.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비행 중 휴대용 소변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동체의 폭이 넓고 조종석 뒷부분도 큰데다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된 납작한 노즈콘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분수처럼 보입니다. 캐노피가 고정돼서 조종사들은 전면 랜딩 기어에 장착된 사다리를 이용해 기체 아래쪽에서 탑승합니다. 기체 중량과 탑재력이 증가해서 후방 랜딩 기어가 리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탠덤형 이륜식으로 되어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앞부분을 직선 형태로 바꾼 스트레이크에 가나드를 장착해서 주익의 크기가 조금 커졌고 미익은 수호의 27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수호의 27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 테일 붐은 후방 경계용 레이더 외에도 APU를 수납해서 굵어졌습니다. 폭장 능력은 수호의 2사와 동일한 8,000kg이나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날아가 더욱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ECM 포드를 장착해서 전자전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호의 3사 전폭기의 운영 상황은 어떠합니까?
네, 7기의 실험기를 포함해 총 129기가 생산된 후 2019년 현재 더 이상 추가 생산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 노시아 공군에서 운영 중으로 그중 12기가 내전 중인 수리아의 흐메이임 기지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 애초 목표했던 수호의 2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부족해 현재 노시아는 두 기종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해군이 공대함 미사일 소노브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해상 초계기형 수호의 3사 FN의 도입을 검토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알제리가 MIG-25 대체용으로 12기의 수호의 3사를 주문했고 최대 40기까지 도입량을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후 진행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수호의 3사는 범용성이나 대외 판매 등을 고려할 때 다목적 전술 작전기인 수호의 3형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2015년 참전한 수리아 내전에서의 활약상이 확인된 실전 사례입니다. 수리아 정부군을 돕기 위해 총 12기의 수호의 3사가 파견돼 이슬람국과 반군을 공격했습니다. 고고도에서 유도 무기로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등 여러 전과를 올렸으나 반군의 대공 능력을 고려할 때 방어력을 비롯한 여타 성능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 러시아 공군의 주력 장거리 전폭기인 수호이 3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앙인민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전쟁의 재구성 코너에서는 지난 시간의 계속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일본 사이에서 펼쳐진 말라야 해전의 전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국 혜은 아나운서가 낭독해드립니다.
14시 15분 하라다 하쿠의 함장이 지휘하는 1해군 잠수함 1-65는 사령부에 적 전함 2척 발견, 침로 240도, 속도 14노트라는 보고를 타전했습니다. 바라다는 함대의 후방에서 부상하여 수상 미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1-65는 해상에 쏟아진 열대성 소나기 때문에 추격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1-65가 영국 함대를 격추하는 동안 일본 해군 순양함 기노에서 출격한 94식 수상 정찰기가 1-65를 영국 잠수함으로 오인하고 공격했습니다. 함장 하라다는 잠수함을 급속 잠항시켰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부상했을 때 잠만경 시야에서 영국 함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날씨는 풀리고 시계도 좋아져서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함교에서 적의 정찰기 3기를 발견했습니다. 적의 정찰기가 계속 보이자 필립 제독은 고심했습니다. 기습의 효과가 다 사라진 상황에 자신들의 함대 위치가 너무 앞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작전의 중지와 회항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함대의 코스를 180도 돌려 최고 속도로 철수길에 올랐습니다. 저녁 10시 55분이었습니다. 작전의 중지였지만 필립 사령관은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함대를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동안 싱가포르에서 급전이 왔습니다. 자정쯤 일본군이 상륙 예정지인 코타바루와 싱가포르 중간 지점인 콴탄에 상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필립 사령관은 콴탄에 적이 상륙했다면 이는 코타바루와 달리 싱가포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콴탄에 상륙 중인 적을 치기로 했습니다. 10일 새벽 콴탄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 정찰기가 다시 목격되었습니다. 필립 제독은 계속 목표 지역인 콴탄으로 달리면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 탑재한 왈러서 수상 정찰기를 발전시켜서 콴탄 일대 적정을 살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정찰기는 콴탄에서 아무런 적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필립 제독은 쾌속 구축함 익스프레스함을 보내 콴탄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한참 후 콴탄 항은 비어 있었고 적의 함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정찰을 마치고 아침 8시 35분에 다시 함대에 복귀했습니다. 필립 제독은 이 시점에서도 싱가포르에서 보낸 일본군의 콴탄 상륙은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근해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 상륙 함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방향을 꺾어 정찰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필립 제독은 적에게 노출될 공군기의 출동보다도 무선 침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불효불급한 항공 지원을 자제했었습니다. 새벽 1시 21분경 일본 잠수함 1-58이 함 방향을 180도로 변침하는 영함대를 발견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미행하던 1-58은 어뢰 5발을 리플스에게 발사했으나 모두 명중하지 못했고 영국 함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항진했습니다. 1-58은 계속 함대를 추격하다가 아침 6시 15분 함대의 항적을 놓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420에서 비상 대기 중이던 일 해군 항공대 공격기들은 적함 발견의 정보를 받고 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겐잔, 가노야, 미호로 항공대 모두 8시 20분까지 출격을 완료했습니다. 공격기들은 폭탄이나 의뢰를 안고 출격해 의신 해역에 도착하자 각기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 해역을 수색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영국 함대의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일 10시 전날 연료 부족으로 함대에서 리탈해 홀로 싱가포르로 돌아가던 구축함 테네도스가 싱가포르 140마일 동남방에서 일본 쌍발 중형 폭격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타전했습니다. 테네도스를 공격한 9기의 96식 6공기는 겐잔 항공대 소속이었습니다. 각기 500kg의 철갑탄 한 발씩을 투하했으나 한 발도 테네도스에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해군 1함대 사령부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발견의 결정적 정보가 날아온 것은 일본 항공대 최북단에 정찰하던 호아시 마사메 예비역 수비가 조종하는 육상 공격기로부터였습니다. 그가 보고한 정보는 영국 함대 발견에 굶주려 있던 일선 항공대에 즉각 발신되었습니다. 호아시 소위의 적 발견 신호에 흩어져 있던 일본기들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일본 공격기들은 연료가 부족해 큰 공격 대형을 편성할 만큼 상공에서 대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형 편성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발견 지점에 달려오는 대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공격파는 사이공에서 출격한 미호로 항공대 소속 시다이 중대 96식 공격기 8기였습니다. 이들은 폭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10시 20분 영국 함대는 일본기 한기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함을 추격하는 것을 탐지했습니다. 함대 내의 대공포대에 총은 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도록 맑은 하늘. 만피더의 상공에서 접근하는 9기의 일본기를 발견했습니다. 9기의 일본기는 3만 2천 톤의 리펄스의 측면에 한 줄의 중대 편대를 만들어서 접근해 왔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리펄스 함만을 목표로 쇄도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11시 13분이었습니다. 리플스의 치열한 대공포화가 이들을 맞았습니다. 8기의 96식 6공기가 투하한 폭탄은 8발의 250kg의 대형 폭탄이었습니다. 한 발을 제외하고는 모두 빗나갔으나 한 발이 수상기 격납고 지붕과 상가판에 관통하고 식당에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첫 공격의 리펄스는 별다른 치명상을 입지 않고 시속 25노트로 계속 달렸습니다. 30분 뒤인 11시 40분, 의뢰로 무장한 17기의 겐잔 항공대에 96식 공격기가 몰려왔습니다. 겐잔 항공대는 도착과 동시에 두 개의 공격대로 갈라져 두 함에 개별 의뢰 공격을 가했습니다. 9기는 리펄스로 돌격했고 8기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로 돌진했습니다. 리펄스를 향해 돌진하던 한기는 공격 중 목표를 프린스 오브 웨일스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들 17기도 역시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한 척에 한 발의 오뢰만을 명중시켰을 따름입니다. 두 함대의 대공포화가 치열하여 공격기 8기에 명중했습니다. 2기에는 매우 큰 손상을 주어 작전을 중지하고 기지로 귀환하여야 했습니다. 전투가 발생하고 1시간이 지나서야 리펄스로부터 싱가포르로 긴급 항공지원 요청이 타전되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에 명중한 것은 단 한 발의 어뢰였으나 그 피해는 컸습니다. 어뢰는 좌현의 후미를 타격해서 4개의 스크류 중 좌측 스크류에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최대의 회전율로 회전하고 있던 프로펠러 샤프트는 샤프트를 감싸고 있던 부위를 파손시켜 바닷물이 함내로 폭포수처럼 넘쳐 들어오게 했습니다. 침수량은 2,400톤이나 되어 함의 후방 시설들을 상당수 작동 불량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여 말라야 해전의 결과와 그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010-8609-2492번, 010-8609-249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발 정보 타임에서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해 박민규였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국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요청 한마당 아나운서 김홍아입니다. 네, 여전히 속으면서 사는 당신은 행복하다라는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껴서 상대가 무엇을 하여도 예뻐 보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멋있어 보이고 늦잠을 자고 눈곱이 끼어도